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단락은 8절까지인데요. 예, 저희가 9절, 한 절을 더 해서 오늘 함께 말씀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다락방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이전에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제 제자들을 놓고 떠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애틋하고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으셔서 1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빛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께서 계속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라는 이 스테이먼트를 계속 주시는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은 물론 당신이 누구이신 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지만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담고 예수님께서 향하고 계시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다 담으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로 향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이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곳으로 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곧 잡히십니다. 내일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우리가 3월 5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자,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 말씀에서는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첫 번째 이 포도나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포도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우대를 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개포도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참 포도나무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는 결국에는 반드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 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자, 4절 말씀에 5절 말씀부터 4절부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내 안에 거하라. So remain in me 라고도 표현되고 또 abiding in me 라고도 되어있어요.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은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아서 핑크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모든 영적 축복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중생도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보다 기쁜 것이 없다. 자, 연합되어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것보다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연합은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합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스펄전 목사님의 같은 경우는 이 연합은 단순히 어떤 머리, 지적인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체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지고 느끼고 듣는 역동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 표현이 union with Christ라는 이 단어는 mystical union, 우리가 굉장히 경이롭고 신비로운 관계다. 이거는 이 연합은 사실은 단순하게 어떤 논리적인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무한한 관계이고 신비로운 관계이며 그리고 우리가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넓고도 깊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기반한 이 관계 설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거 진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이불을 알게 되니 생명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그 뜻이에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아담이 이불을 알게 되어 그냥 아니까 자연적으로 생명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생명들이 태어났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체험적인 거예요. 단순히 경험이 아니에요. 직접 체험되어지는, 직접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관계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체험적으로 그래서 이해되어지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관계는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중요한, 사실은 핵심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자, 이 관계를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평가하실 수 있다. 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참된 이 열매는 오직 예수님만 평가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실패한 인생 같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요. 저 사람은 되게 부한 사람 같은데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실 수 있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무명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또 묵상하고 또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말씀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은 좀 이 열매 핵심은 열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무슨 열매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맺혀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9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거 이 관계는 그 어느 것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사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열매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계명을 지켜라 10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어떻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심플리파이 시키시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냥 이거 딱 하나 하면 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옆에 있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원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 여러분 이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 그래서 적용 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냥 우리 다 알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거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말 한마디에 열받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족들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힘든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 똑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다 같지 않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어프로치로는 논리로 살면 제일 편하죠. 이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힘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를 사랑하고 또 그 열매를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향하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적용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그냥 어떤 분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 이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심히 기묘하다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기묘하심이라라고 그래서 심히 기묘하심이라.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신묘막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사실 처음에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잘 몰라요. 이게 신묘막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을 찾아보면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을 fearfully, wonderfu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 fearfully and wonderfully 신묘막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게 참 묘하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참 묘한 존재들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다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막 이렇게 그냥 좋은 걸 이렇게 유지하라는 그 뜻도 있겠지만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가 웃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원리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항상 감사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다 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원리입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그리고 미리 우리에게 언제를 주시는 십자가를 자랑하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인정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신묘막측한 우리가 다시 리크리에이션이 되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어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열매를 맺혀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결국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풍성한 이 사랑으로 우리 힘이 아닌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원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게끔 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